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있었던 이 하솔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가능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맨 마지막을 보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시스라를 조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철병거는 첨단 무기이죠. 어제 묵상했던 3절을 보시면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이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이렇게 3절이 말하는데 이 3절을 히브리어 어순대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었냐? 그 초점이 사실은 이 철병거 900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병거가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철병거는 그 군인이 그 병거 위에서 이렇게 타고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가 배너 이게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철병거 바퀴 옆에다가 이렇게 칼날을 달아가지고 막 이게 전차가 병거가 막 달리는데 그러면 뭐 그 옆에 가면 다른 전차들도 이렇게 부서지고 특히나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이 칼날에 몸이 다 베어서 이렇게 수많은 적군들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철병거를 타고 이 종횡무진 이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군인들을 물리치는 것이 어떤 철병거의 역할인데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이 시스라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철저한 이 하솔왕 야빈의 어떤 실패의 몰락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이 야빈의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힘 앞에서 또 어떤 악의 세력들 앞에서 또 아니면 내게 닥친 상황과 형편 아래에서 위축되고 이렇게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그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또 어떤 악의 세력들 앞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어떤 험한 꼴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드보라가 바락을 동려해서 사람을 모으라고 이 야빈과 싸울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데 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들의 무기라는 것이 이 철병거에 비하면 사실은 무기도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따지면 일종의 모병제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전쟁의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고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자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민수기나 이런 성경 보시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는 몇 명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때 다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는 일종의 정예 부대입니다. 특수 부대예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이 철봉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린이 장난감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싸웠는가 그런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전략과 또 무슨 전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칼날로 이 철병거 900대를 진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살펴보면 그 기송강에 있었던 그 시스라의 군대가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주변이 진창이 되면서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세상을 거슬러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한 것이죠. 일어나라. 뭘 믿고 일어나라는 겁니까? 너의 전략과 전술을 믿고? 내 손에 든 무기를 믿고? 아닙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시스라와의 전쟁이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십니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시려고요. 그러면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발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고 그 자리를 박차면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발동하는 거죠. 믿음은 오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수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는가?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어서는 결단이요. 일어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처럼 결단해야 하고요. 바락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야엘처럼 어떤 과감한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치는데 마침 그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있던 그런 헤벨의 장막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적이었는데 이 다른 족속들과는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겐 족속은 야빈에게 전혀 위협이 될 것이 없었던 것인지 야빈과 겐 족속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자 잘 됐다 싶어서 안심하고 이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가서 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뭐 우유도 주고 또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죠. 그 전쟁 통에 이 시스라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문 앞에 있다가 누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쉬게 됐는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한나라의 군대 장관의 죽음치고는 너무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야엘이 장막을 칠 때 쓰는 그런 말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에 박아버리는데 그것이 머리를 꿰뚫고 땅에까지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이 야엘 같은 여자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강단이 있는 여자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자를 절대로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을 보면 뭐 이렇게 칼이나 식칼이나 뭐 포크 뭐 이런 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 우리 한국 여인들을 보면 이 방망이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의 주변에는 항상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고작 뭐 책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뭐 펜 주로 사용하는데 제 아내를 보면 늘 칼을 다루고 뭐 불을 다루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기들을 이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렇게 준비하고 원고 작성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주니 참 고맙다 뭐 이런 고백 어제 하기도 했는데, 여인들이 분노를 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기구들을 무기로 사용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랑들은,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의문은 왜 야엘이 평화관계에 있는 이 시스라를 죽였냐는 것이죠. 야엘이 남편 헤벨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 헤벨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헤벨이 이 하솔왕 야빈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 회방을 놓은 것일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 야엘의 어떤 심정이 어떠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11절 같아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11절은 사실 오늘 본문의 일종의 복선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이 모세의 장인이 호밥으로 소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뭡니까? 이드로 또는 뭐 르무엘인데 이제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로 민수기 10장에서 소개돼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호밥은 처남인 것이죠. 처남.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장인이라는 번역보다는 이 처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이제 겐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이제 겐 족속이고 모세도 이제 겐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도 겐 족속인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모세의 장인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장인이 와서 여러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 네 혼자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너에게 좀 일들이 이렇게 과중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제 민수기를 보면 호밥이 그러니까 처남이 이렇게 왔을 때 처남에게 우리 길잡이가 좀 되어달라. 네가 이 길을 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그 겐 족속들이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일부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일부는 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니 이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쭉 함께했고 가나안의 어떤 정복 과정들을 다 살펴본 그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들도 배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도 목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비약일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 또 가나안 정복과 출애굽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오늘 이 사건이 야엘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바락은 가자 일어서자 해도 어제 본문에서 더불어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인 것은 믿음의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바락과 같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어떤 남자들은 믿음이 없는데 정말 믿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인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발동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맨 처음에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잠들었기 때문에 말뚝을 박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뭐 깨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리 뭐 유목민의 아내라서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억센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뭐 가위바위보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쳐 있다고 하지만 한 여인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뭔가 판단이 서자 야헬이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자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21절은 이 히브리어의 순서로 보면 더 의미가 와닿아요. 사실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이 뭔가 의미하고 있는 뉘앙스는 시스라가 잠들었기 때문에 야엘이 말뚝을 박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이 야엘을, 이 시스라를. 그리고 말뚝을 박아요. 근데 보니까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그 과감성과 어떤 적극성을 사실은 이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발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믿음의 과감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세상에 눌려 살게 되고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에 먹혀 있게 됩니다. 언제나 과감히 믿음을 발동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 때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